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선지자라는 직분 자체가 특별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시기적으로 급박한 시기에 부름받아서 아주 격렬하게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현장을 직접 본 선지자였고, 울고 울다가 그의 시력이 상할 만큼 그렇게 울었던 눈물의 비탄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종종 아주 급격한 우울감에 휩싸인 적도 많아 보이고 낙심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으로 눈물을 쏙 빼놓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처음 이제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때는 호응이 꽤 좋았는데, 젊은 선지자가 까랑까랑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좀 신선한 느낌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삶의 그런 지적과 개혁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의 첫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무엇을 알게 해주셨나요? 그 이후에 나오는 19절 말씀에 보면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몰래 하는 이 음모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통찰력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여하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렴 고향 출신 선지자를 죽일 계획을 하다니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9절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박멸하자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끊어버리자,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아주 섬뜩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과격한 시위대의 뭐 구호처럼 들려집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나요? 박멸하자, 끊어버리자, 죽여버리자. 사실 예레미야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법정에 불려가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시대의 영혼들을 깨우고자 하는 그런 사명, 그런 헌신에 충성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협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고 고난에 처해 있는 아주 억울한 지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우리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예언하는 그런 직분인데 예언하면 죽게 되는 아주 낭패스러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20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보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독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편견 없이 찬찬히 우리가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이 원통한 마음을 아나돗 사람들에게 토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장면을 계시로 또 우리의 인간의 글로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골방에 들어가서 선지자가 하나님과 승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원통함도 느끼지 않는 그런 뭐 로봇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요즘은 뭐 AI 뭐 로봇은 감정도 막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정도 무지하게 많이 입력하면 또 그 중에 뭐 골라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원통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 앞에 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행동을 쏟아버리는 그런 것이 문제이지, 스스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옳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즉각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와우.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바로 응답하세요.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선지자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엄청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에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몇 년 뒤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스스로의 보복과 스스로의 그 심판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어서 12장에 들어가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그 대원칙 하에서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 법정 세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 말이 질문이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그런 질문을, 그런 의문을 대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한데 때로 말로는 막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는데 그들의 실제 마음은 멉니다. 재판관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속습니다. 왜 속을까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이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그 말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란 번지르르한 그 입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깜쪽같이 속이기도 하는, 그 사안이 크고 작아서 그렇지 우리가 뭐 더 큰 일이 아니어서 누구의 주목을 안 받아서 그렇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한다면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소서. 예레미야는 지금 절기에 양 잡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살짝 보여주면서 그렇게 처절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설교를 이 본문에 따라 쭉 하고 있는데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데 11장 후반부에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뭐 비슷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했던 말씀과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심판주로서의 권위와 위엄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유머도 있으시고 해악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5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보행자, 뭐 걷는 사람이죠. 걷는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말과 함께 달리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게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교수하고 있는데 지금 힘드는 거 보행자랑 달리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앞으로는 말과 같이 달리게 될 거야. 그때는 어떡할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나도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거야. 그때는 어떡할래? 지금은 땅이 이렇게 평탄한데 요단강 물이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막 일어나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려. 그때 어떡할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더 큰 고난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는 참 무섭습니다. 홍수 직접 경험해보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보기도 했지만 제가 어릴 때 한 번씩 1년에 꼭 한 번씩 큰 물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천둑에 이제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다리가 넘으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다 하천둑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큰 물 이제 막 쓸려 내려가는 걸 구경하러 가요. 제일 큰 구경이 돼지 떼들이 막 물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꽥꽥 하면서 이렇게 막 물에 휩쓸려 가고 큰 물이 나면 싹 다 쓸어갑니다. 어른들은 그래요. 차라리 불나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남는 것도 없이 싹 다 쓸어갑니다. 바벨론이 침공하면 그렇게 큰 물이 오는 것처럼 싹 쓸어갈 것이다. 앞으로 말과 경주하는 상황이 생기고 홍수가 밀어닥치는 상황이 생길 거다. 지금의 고난은 어찌 보면 그때를 위한 훈련, 준비, 그런 체력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기 제자반이 이제 거의 마쳐갑니다. 저희 반은 마쳤고요. 또 다른 반은 또 한 주 더 남았고 6월 말에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어제 마지막 간증을 나누면서 제자 훈련은 참 인생에 한 번 딱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4주 동안 참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훈련 가운데는 가장 호흡이 길고 가장 빡센 훈련인데 그 훈련하는 기간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 싶은 개인적인, 가정적인, 상황적인 일터의 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막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평탄한가? 제가 평탄하다, 안 하다,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간증을 나누면서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더 큰 것들이 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뽀송뽀송한 꽃길만 걷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고,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켜 주셨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훈련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훈련 받아가야 되는 그런 길들도 있고 그런 많은 훈련이 이 시대를 또 경험하고 이 시대를 통과해 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냐 하면 가족들도 믿을 수 없다. 그들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의지하는 강력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란의 시기를 뚫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어쩌면 가장 복잡하고 가장 혼란스럽다고 여겨지는 그 예레미야서 그것은 그만큼이나 그 시대가 복잡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심경이 복잡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좀 품으면서 이 시대도 품으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고난이 지나면 더 큰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일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절망하기보다 훈련 후에 실전이 온다. 신병 훈련이 끝나면 이제 자대 배치와 실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더 많은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죠? 종이가 아니라 연필이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으로 그냥 훅 들어오는 그런 시험들을 계속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승부하는 그런 승부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과 승부하는 그런 진정한 승부의 세계를 아는 그런 승부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이 시대를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혼들에게 나아가고 시대를 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